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하루 주님께서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주일 오전 성경 공부 또한 주님께서 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고대근동 지리를 조금 시작을 했었죠. 고대근동, 그 근동이라는 말이 가까운 동쪽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동쪽이다 라는 말 자체가 유럽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실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아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너무 유럽 기준으로 다 돼 있다, 여기가 왜 근동이냐 이런 말들이 있지만, 딱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아프리카, 아시아, 서아시아, 그 다음에 약간 유럽은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튀르키예가 어쨌든 유럽에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대륙이 걸쳐있는 이 지역의 이름을 뭐 딱히 부를 말이 없어서 근동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함께 성경 고대 역사를 같이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앞에 고대라는 말을 붙여서 고대 근동이라는 말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또는 이제 성경적으로만 쓰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크게 아나톨리아 반도 쪽이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메소포타미아가 길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요 두 개 강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아주 넓은 충적평야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약간 외딴 곳에 이집트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 제가 이거를 쓰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막 휘두르게 되네요. 필요할 때만 쓸게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레반트 또는 여길 뭐라고 부르죠? 시리아 지역? 시리아는 요 위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레반트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살짝 껴있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저 건너편에 엘람과 페르시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고레스에 의해서 아주 큰 영역을 갖게 돼서,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그러면 이란 전체 또는 이제 고대 역사로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다 포함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공간 배치에 있어서는 페르시아라는 민족은 저 구퉁이에 원래 이렇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고대 이집트 지역,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다 아우르는 요 고대 문명 지역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지역을 독자적인 문명권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문명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과 3월까지, 이제 제가 같이 주일 오전 성경 공부를 할 텐데요. 한 두 달 정도, 요 세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비슷한 점이 되게 많으면서도 다른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제 아나톨리아를 문명이라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독자적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톨리아도 하나 껴주면 요 세 지역이 서로 독자적인 문명권을 이루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주전 한 2000년에서 한 1500년 정도 넘어가면서 서로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상인들이나 사람의 이동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접촉이란 말은 서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힘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주고받기 시작을 하고 주전 1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한쪽이 한쪽을 아예 점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쳐들어가서 그쪽을 이제 폐허로 만들거나 하는 본격적인 이제 그런 영향권 안에 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는 아직 이제 우리의 이야기 그 범주에서 빠지는 거예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저 그리스 로마는 우리가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로마 진짜 옛날 문명이긴 한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 그리스 문명보다도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더 오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게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볼 텐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시작으로 아나톨리아와 이집트까지도 살펴볼 겁니다. 아마 오늘 그냥 한번 일단 훅 지나갈 거예요. 어디까지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까지 한번 쑥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여기 메소포타미아 남부, 북부, 이집트 북부, 남부,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예정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펼쳐져 있는 이 거대한 평야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유프라테스가 그 이 당시에는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 우리가 우라르트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이 이쪽에 쭉 퍼져 살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부터 발현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내려와서 지금의 페르시아만까지 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살짝 동쪽에 티그리스 강이 발현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 동일하게 이렇게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거대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이 지역은 대부분이 상당히 저지대예요. 저지대고 여기를 둘러싼 이쪽, 동쪽은 거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쪽은 아래쪽은 사막이지만 북쪽은 여기는 산악지역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내려오기 쉬운 동네였어요. 내려오기 쉬운 동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엔 늘 전쟁이 발생을 했고 수많은 주변 민족들의 침탈과 전쟁과 정복전쟁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일어난 그 민족들이 각지로 뻗어나가는 그런 각축의 장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을 하나만 뭐 한두 개만 볼까요? 이 나이리 요 지점이죠. 여기 나이리 민족이 나이리가 우리가 우라르트라고 하는 그 아르메니아인들의 좀 앞선 민족들이고요. 슈바르투라고 하는 요 민족이 제가 지난주에 말을 하다가 제가 동영상을 그 항상 오기 전에 전주 걸 한번 보고서는 오거든요. 제가 말을 하다 말았더라고요. 그 오늘날 슬레이브란 단어가 그 슬라브족의 이제 역사적인 좀 안타까운 역사적인 그런 상황에 이렇게 단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대에는 이 슈바르트라고 하는 이 민족이 거의 이제 노예다라는 단어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나 바빌론 사람들이 노예를 부를 때 그것이 이제 요 슈바르트 이거를 이제 노예다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쪽에는 중심적으로 아슈르가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제 이루고 있었고, 요 아래쪽에는 바빌론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요거를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네. 메소, 이게 중간, 사이란 뜻이고, 포타미아, 이게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강, 물, 요런 뜻이에요. 이건 이제 많이 아시죠? 포타미아, 그러면, 하마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마가 뭐죠? 히포? 그 다음에? 히포포타미아? 에? 히포크러시? 그거는 이제 위선이란 뜻이고. 예. 하마가 영어로 그 히포포타미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히포가 말이란 뜻이고, 포타미아가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마가 물에 사는 말,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그래서 강들 사이다라는 뜻이고 이 강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명을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는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고 또 주변으로 나가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여러 민족들이 뒤섞이고 사람이 뒤섞인다라는 건 사람의 어떤 민족들이 뒤섞이고 또 언어가 뒤섞이고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양식들이 막 섞여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되게 이게 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길어요. 이게 한반도 정도 길이에요. 그런 이런 큰 지리적인 공간 안에서 생산력이 다 똑같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남쪽이 생산력이 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충적평야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하류 쪽이 거기가 이제 농사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력이 높은 남부에서부터 문명이 먼저 발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첫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요 수메르 지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다른 대부분의 문명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점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문명이 꽃피워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수메르 지역은 요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바빌론보다 그 앞선 문명 또는 민족들, 사람들을 수메르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메르에서부터 시작한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 어떤 경험들, 그런 자산들이 이제 북부로 확장되기 시작을 했어요. 수메르는 요 맨 아래쪽,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의 딱 인근에 있는 요쪽에 있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간 지역에 이제 바빌론과 아카드 쪽이 있었고요. 이 아카드에서 더 올라가서 이제 아시리아 요쪽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굳이 저희가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뭐 한 구절 한 구절하고 매칭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가 있지만 성경에도 창세기 10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벨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흩어지죠. 바벨에서 흩어질 때 그때 이제 위로 올라간 그 바빌로니아에서 시작한 그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시리아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공간이 탁 트여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인적 물적 교류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런 인적 물적 교류가 있다 보면 불가피하게 인간의 어떤 본성에 따라 전쟁이 발생하고 근데 이 전쟁은 언제나 1차적으로는 내부 갈등이 먼저 이렇게 격화가 되죠.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이 수메르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서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일단은. 물이고,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남부 쪽에 있는 저 수메르의 도시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큰 세력이 나타나면 아카드라든가 바빌론처럼 자기들끼리 이제 어쨌든 그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러면 항상 이제 외부로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통일 국가들은 언제나 그 이렇게 자기 내부에 있는 세력들을 짓누르고 나면 바로 바깥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향들이 있는데 먼저 이 남부 쪽에서 세력을 규합한 세력들이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딱 트인 곳이기 때문에 무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지도를 좀 흐리게 해놨는데 처음에 요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또는 바빌론 지역에서 요 아카드와 그다음에 아시리아로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다가 저 위쪽으로도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아나톨리아 그리고 또 여기 가나안을 지나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여기 이제 엘람과 페르시아가 있었지만 거의 여기까지 고대에는 여기까지가 최대였고요. 인도라든가 또는 동방으로 무역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페르시아와 그리스 이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뭐 실크로드 이런 거 많이 들으셨었죠. 예, 실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바그다드는 지금 요 바빌론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요 초원지대로 이렇게 가는 그쪽 길들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실크로드 그럼 진짜 옛날 같지 않아요? 동양 역사를 배울 때에는 훈족이 뭐 다니고 있고 옛날 돌궐족 다니고 그 시대에 이제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2000년 전이고 아직 고조선이 멸망하기도 전에 또는 삼국시대가 시작하기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때로부터 이때로 한 2000년 이상 뒤 얘기예요. 그 실크로드가 만들어진 것보다도 훨씬 전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주전 12세기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주전 12세기, 그러니까 주전 1100년도 때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 그걸 가지고 한번 그 지역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카사이트라는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대 바빌론이 있고요. 이 고대 바빌론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에요. 함무라비 왕. 그, 함무라비 왕이, 손에는 손, 귀에는, 이에는 이, 그런 이제 그런 보복을, 그게 원래 보복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하지 말라. 그런 이제 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놨어요. 그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 저기 인천 송도에 가면, 문자박물관에 가면 그 딱 들어가자마자 그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져 있는 그게 써 있는데, 그 함무라비 왕은 주전 1800년대 정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고대 고대 바빌로니아가 함무라비가 죽은 이후에 급격히 패망하면서 이제 무너지고요. 얼마 안 있어서 카사이트라고 하는 다른 이민족이 요 지역을 정복을 해서 이제 카사이트 바빌론 왕조가 생겨요. 요 카사이트가 멸망한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을 겪은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신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유명한 왕이 바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의 지역은 여기 페르시아 만인에 접하고 있는 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가까운데 혹시 보시면은 요 바다 경계가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해안선, 페르시아만에 접하고 있는 해안선이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다 쪽으로 계속 이때로부터 지금 이게 지금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이니까 3000년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계속 충격물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아래쪽을 계속 메꾸고 있어서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바다였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도 바다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그 우르 도시가 상당히 바다에서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르 사람들이 조금만 가면 이제 물고기 잡아오고 그렇게 어업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그 우르의 그 유적지는 바다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는 몇 개 나라들이 이제 그 흥망성쇠를 거듭했어요. 이제 좀 여러 번 들으셔서 아마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수메르가 있었습니다. 이 수메르는 하나의 어떤 나라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수메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의 이 연합체도 아니고, 왜냐면 연합체라면 좀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우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이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니프루. 니프루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주전 1200년도에 이 니프루라는 나라가 조금 강성해서 그랬어요. 그 옆에 키쉬라는 데가 있고, 또 여기 시파르라는 나라가, 도시가 있어요. 발음 조심해야 되죠. 이 시파르나 니프르, 이신, 키쉬 이런 나라들도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도시국가들이 막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던 곳이 수메르였고, 수메르인 사람, 그 수메르인들은 그냥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 저 사람들은 그냥 다 수메르인들이야 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 민족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데, 이 민족이란 단어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민족이다 얘기하고, 뭐 중국 민족, 일본 민족, 미국도 민족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쓰는 이 민족이란 단어는 고대 쓰는 민족이란 단어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수메르 민족은 당시에는 네가 왜 나랑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한민족이라 얘기하지만, 삼국시대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처럼 수메르인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혈통에서 나온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의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고요. 이때 초기 문명 초기 시대의 도시는 그 도시와 그 주변 영역은 그 문명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지금 21세기 초반 지금 보면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스마트폰 다 갖고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도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통신망이 다 깔려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어요. 네. 전 세계 어디든 다 돌아가고 있고 같은 쌀밥 먹고 있고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뭐 이렇게 마트도 많고 문화생활도 하고 지방은 좀 그런 게 없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서울은 병원도 좀 많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도시는 정말 엄청난 곳이었어요. 도시는 글자도 있고 상업도 있고 뭔가 서로 사람들이 다른 일도 하고 왕도 있고 하는데 이 도시를 벗어난 바로 바깥 지역 시골 지역은 그냥 거의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이 돌캐 가지고 뭐 저 뭐야 사냥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그 다음에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이런 것들 군사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게 수메르 시대에 본격적으로 글로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수메르 시대를 지나서 아카드 시대가 와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제 진시 황제가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시 왕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진의 시 황제 처음 황제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인데 그런 거와 같은 이제 역할을 했던 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카드라는 나라였어요. 당연히 아카드라는 단어도 성경에 들어 있고요. 요 아카드에서 아카드가 나라가 세워지고 이 전체 남부에서 시작한 아카드 제국이 이제 북부까지 침공을 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그 제국입니다. 아카드가 한 200여 년간 지배한 이후에 다시 이제 패망을 했어요. 다시 패망을 하자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또 막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우르 제3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나라는 수메르 지역의 하나의 아래쪽에 있는 도시 하나의 그 도시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아카드가 패망한 이후에 우르가 힘을 얻으면서 이 아카드는 좀 이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카드를 몰아내고 다시 우리 수메르인들의 나라를 세워보자 해서 우르가 다시 이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요 우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르는 주전 한 2100년에서부터 한 2000년 정도까지 이제 얼마 안 되죠. 한 100여 년 정도 세력을 펼쳤던 나라인데 요 우르의 전성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수메르인들은 사실상 역사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수메르인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 수메르인들의 마지막 전성기였던 우르 제3왕조, 요 시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와 거의 겹치고요. 아브라함이 요 우르 시대에 요 때 이제 요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저 북부에 하란까지 이주를 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때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르 제3왕조를 제3제국을 마지막으로 수메르인들은 이제 역사에서 세력을 얻지 못해요. 이제 사실상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계속 받게 되고 이제 해체 수순에 들어서게 되지만 이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서 이후에도 계속 역사를 갖고는 있습니다. 우르와 이 이신과 라르사라는 도시국가가 흥성한 이후에 이제 드디어 고대 바빌로니아, 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바빌론인들과 수메르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바빌로니아인들이 요 수메르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에는 여전히 언어 자체는 그 약간 사람 어떤 중요한 세력에서는 밀려났지만 그 사람들이 쓴 언어는 그 땅의 전체적인 그런 게 돼가지고 공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 많죠. 그 로마 시대에도 사실 국제어는 그리스어였어요. 그리스어를 사용을 해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 로마의 높은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다 배웠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어가 이제 패권국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막 우리 영어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그 영어는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영어는 원래 영국이에요. 이 영국이란 나라는 패권의 지위에서 내려온 지 한참 됐지만 우리는 이 영어가 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영어를 막 쓰게 국제어가 된 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패권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잡았지만 이 당시에 수많은 문화와 언어 이런 것들은 아직 수메르인들의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아까 제가 아나톨리아와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 계속 해야겠네요.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정복한 왕조들은 항상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이 엘람 쪽은 사실 약간 산악지대 섞여 있어서 여기는 좀 먹을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람 쪽으로 가기보다는 북쪽으로 아카드나 바빌론들은 아슈르 지역으로 침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성경에 아시리아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아시리아인들이 세력을 얻기 한참 전에는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거의 그 뭐랄까 그냥 세력이 없는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그냥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아시리아인들이 아직 세력을 얻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 좀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가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근거지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들어섰어요. 고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말을 좀 이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고 아시리아는 제국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시리아, 우리가 아시리아 그러면 되게 잔인한 나라로 기억을 하잖아요. 이 잔인한 아시리아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는 사네립을 비롯해서 이 신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몇백 년 더 뒤 얘기고요. 이 고아시리아, 아시리아 사람들은 원래 좀 순했던 걸로 보여져요. 이 사람들은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2000년경부터 주전 1000년경까지 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무역이나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가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있고 현재 난 아시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현재 이라크 지역에 한 30만 명 정도가 있고 미국에도 수십만 명이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 초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 호텔에서 묵고 있는 다음날 시청 구경 한번 가려고 그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 아주 특이한 기마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 미국 얘기는 아니, 미국인들의 어떤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미국인들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에서 온 그런 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 눈에 아주 생소하게 생긴 기마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아슈르바니팔 왕을 거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했을까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리아인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슈르바니팔 그 동상을 세워놨더라고요. 아시리아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지금 대부분이 동방정교를 믿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로마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가 이제 뭐랄까 메인 그 세력이 되잖아요. 주축이 되는데 이 동방정교가 러시아 쪽과 시리아 쪽으로 나눠져요. 근데 요 시리아 계열의 동방정교 우리의 믿음과는 좀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여기는 이라크 지역은 다 무슬림 지역인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직 살고 있고 특히 그 몇 년 전에 IS가 엄청나게 여기에서 이제 난리를 필 때 그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수만 명이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와 이 딱 우리 제침례 믿음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저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토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바빌론도 멸망하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시리아인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모토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대의 아시리아인들이 있었고 이 아시리아인들과 동시대에 이제 아카드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 아시리아는 바빌론이나 아카드 이런 쪽에 이제 점령을 당하고 막 그런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민족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또 이 미탄니라고 하는 나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미탄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도 그 민족 처음에 이제 창세기 초반에 민족을 얘기할 때만 한번 등장하고 그 뒤에 역사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 미탄니라는 나라도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중요한 세력을 이룬 적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탄니. 제가 이거 발음을 찾아보면 이제 영어권에서는 미테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 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강세를 줘서 미탄니 요 발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미탄니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오전 성경 공부에서는 종종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정도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집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 주변에 있는 아주 좀 동떨어진 그리고 이집트는 아시아로 치면은 뭔가 중국과 같아요. 네, 더 부족한 게 없어.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문명이고 우리 밖은 다 오랑캐야. 그런 중국적인 사고방식을 여기에 대하면은 약간 이집트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듣고 또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또 조화롭게 우리의 알고 있는 것들과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재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한 발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오전 예배와 또 오늘 있을 모든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